윗사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이 있다. 인권 옹호 주간의 표어인 모양이다. 인간 평등을 묘사한 뜻으로 보면 그럴싸한 말인 듯 싶다. 그리고 이 표어 중에 사람이라는 낱말을 인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은 따질 것도 없이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 표어 중에 사람을 어느 특정한 개인, 곧 추상적인 인간이 아닌 실제적인 아무개를 뜻하는 경우에는 이 표어가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아무개나 김 아무개에게는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다. 세상에 부모한테서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 없은즉 부모는 자녀보다 윗사람이요 자녀는 부모보다 아랫사람이다. 그러기에 부모를 효성스레 받들어 모시지 않는 자를 가리켜 저놈은 땅에서 솟았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꾸짖는 속담이 있을 게다. 아무리 부모 속에는 부처가 들어있고 자식 속에는 앙칼이 들어있다는 말이 있다손 치더라도 추색잡기에 가산을 탕진하는 자식을 불러 점잖게 타이르는 부모에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오 하고 대드는 후레자식을 보고 옳거니 자식도 품 안에 들 때 내 자식이지 공연히 부질없는 입방아를 찧었군 하고 멍청이 앉아있을 쓸개 빠진 천치 부모가 세상 어느 구석에 있으려고.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다.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다는 뜻이다. 구닥다리 영감처럼 오륜을 끌어댈 게 뭐냐 하겠지만 온갖 구시대의 인습을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한다고 날뛰는 중공의 홍위대 철부지들이라도 모택동을 어른으로 받들어 모시는 데는 어찌하랴. 어른은 윗사람이다. 그러기에 장상이라고 한다. 이조 시대의 나라 풍속에 임금에게 손목을 잡히는 영광을 입게 되면 임금의 손이 닿았던 자리가 더러워질까 봐 붉은 비단을 감고 다녔다 한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순교자 황사영은 17의 나이에 진사과에 급지하였기에 학문을 사랑하던 당시의 임금 정조가 이를 가상히 여겨 그를 불러 손목을 잡아주었다 한다. 그래서 그는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순교할 때까지 10년 동안을 줄곧 임금이 손수 잡아준 손목에 붉은 비단을 감고 다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불과 170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다. 임금님이 윗사람이 아니라면 손목 한번 잡아주었다는 것을 그렇게 황송해하고 그 손목이 더러워질까 봐 조바심을 칠 까닭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은 그분이 한창 나이였을 때 어떤 지체 높은 분과 악수를 한 적이 있다고 자랑을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을 보았다. 오늘이라도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과 악수하는 영광을 누린다면 이를 덤덤하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윗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른은 어린이를 지도할 권리가 있는 동시에 보호할 의무가 있다. 어린이는 어른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지도를 받을 의무가 있다. 지도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지도받을 의무가 있는 사람보다 윗사람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어른과 어린이를 신체적인 연령의 구애됨이 없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라는 말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실상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표어가 인권 옹호 주간에 나붙게 된 것은 인권과 의무의 개념이 문란해진 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권리와 의무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쉬운 예를 든다면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행사하는 권리는 고용인 측에서 보면 의무가 된다. 그리고 고용인의 고용주에 대한 권리는 고용주 편에서 보면 의무가 된다. 다른 예를 들면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다. 자녀는 부모님의 보호를 받을 의무와 권리를 지니고 있다. 부모의 자녀 보호 권리는 자녀 측에서 보면 보호를 받을 의무와 직결되는 것이고 부모의 자녀 보호 의무는 자녀 측에서 보면 보호를 받을 권리와 직결되는 것이다. 즉, 갑이 을에게 권리가 있으면 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의무라는 점에서 권리와 의무는 상대적 개념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중요한 점이 있다. 을이 갑에게 의무를 지고 있으면 이와 동시에 갑에 대한 을의 권리가 있고 따라서 갑도 을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권리와 의무는 상대적 개념이다. 또 갑이 을에 대해서 큰 권리를 행사할수록 을 측에서 보면 갑에 대한 의무가 커질 것이요. 또 이에 상응해서 갑에 대한 을의 권리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갑이 을의 손가락 하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 손가락을 보호할 의무가 따르는 것이고 만일 갑이 을의 생살권을 행사하려면 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도 권리와 의무는 상대적 개념이다. 결국 한마디로 말한다면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반드시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는 등한시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비롯되는 것이다. 더구나 큰 권리를 지닌 사람이 자기가 짊어진 큰 의무는 도외시하고 권리만을 행사할 경우 이 권리 행사를 당하는 측에서는 인간의 기본권마저 유린당하게 될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플래카드가 등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표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표어다. 사람의 행복은 평화에 있다. 평화 없는 곳에 행복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평화는 질서에 있다. 무질서한 혼란 속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질서는 올바른 차례다. 질서는 여러 개체가 올바르게 자리를 차지하는 데 있다. 일률적인 것이 반드시 질서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몸집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사람의 신체가 전부 두뇌뿐이라거나 혹은 전부 손가락뿐이라면 거기에서 아름다움이나 조화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화음은 단음보다 아름답다. 화음에는 고저가 다른 둘 이상의 소리가 한데 어울려 조화를 이룬 소리다. 오직 한 가지 꽃만 수북이 쌓아놓으면 쓰레기통에 쓸어박기 안성맞춤일 것이다. 그러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꽃을 잘 어울리게 놓아두면 훌륭한 예술품이 된다. 발을 헛디뎌서 뼈가 튕겨 나왔으면 병원으로 달려간다. 발목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방 안에 10명이 둘러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방 한 구석에 팔 하나가 뒹굴고 있는 것이 눈에 뜨인다면 20개의 눈알이 10사람의 양 어깨를 살피느라고 법석을 떨 것이다. 어깨에 붙어 있어야 할 팔이 엉뚱한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신체의 어느 부분이든지 제가 있을 자리에서 제가 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병원 신세를 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덤에 묻히는 것이다. 두뇌와 손가락은 생김새가 똑같지도 않거니와 있는 자리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 그러나 신체의 각 부분이 상호 협력하고 상호 의존하는 것이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발가락 한 개일망정 그것이 없으면 신체 면에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요. 그만큼 신체 각 부분의 활동에 지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두뇌가 손가락의 기본 권리마저 유린한다면 결국 신체 전체의 손해 내지는 파멸을 초래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사회 질서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 가정에 있어 모든 이가 부모가 될 수도 없거니와 모든 이가 똑같은 자녀가 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사회에 있어서도 모든 이가 지도층이 될 수 없거니와 모든 이가 피지도층이 될 수도 없다. 요컨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각각 권리와 의무의 개념을 명확히 깨닫고 자기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사회의 질서가 확립되는 것이요 행복의 길에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이유 없는 반항을 할 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표어를 핑계로 내세우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권리와 의무의 개념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차라리 권리 없는 의무 없고 의무 없는 권리 없다는 표어를 외우고 싶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만일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를 등한시하는 경우 이를 누가 제재하느냐 하는 점이다. 아랫사람이 잘못하는 경우에는 물론 윗사람이 이를 제재할 것이다. 층층시하에 눌려 사는 사람이라면 그 많은 윗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잘못할 겨를조차 없을 것이다. 윗사람이 잘못할 경우에는 그 윗사람이 이를 제재한다. 윗사람이 될수록 그보다 윗사람의 수효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제재를 받을 경우가 줄어드는 반면 권리는 굉장히 크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난점을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나 신앙이 굳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기우에 불과하다. 윗사람이 될수록 높은 데 앉아 있으니까 하늘이 가깝고 따라서 하느님이 샅샅이 살피실 것이 아니냐 말이다. 아랫사람의 행위라면 눈감아 줄 수 있는 허물이라도 윗사람이기에 용납되지 못한 신뢰는 얼마든지 있다. 손쉬운 대로 모세의 신뢰를 보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더러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이렇게 너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바위 앞에 불러 모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반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그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두 번 치자 많은 물이 터져 나왔다.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큰 상처를 받는 것인즉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보다 먼저 그리고 더 절실하게 하느님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의 허물을 제재하지 못한다고 발을 동동 구를 필요는 없다. 윗사람이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표어를 외치기만 하면 될 듯하다. 권리 없는 의무 없고 의무 없는 권리 없다. 1965년 10월.